뷰어의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미 합동 참모본부 의장을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현 합참의장직을 포함해 40년 넘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찰스 브라운 장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며 브라운 합참의장에 대한 경지를 발표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의장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날 해임으로 2027년까지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은 다양성 정책에 집중해온 군 인사 등을 교체해야 한다며 브라운 합참의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운 합참의장을 해임하면서 동시에 댄 라진 케인 예비역 공군 중장을 신임 합참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인이 이전 행정부에서 합참에서 근무할 만큼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존경을 받았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에 의해 진급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케인 신임 합참의장 지명자는 이라크 전쟁과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 IS 격퇴 작전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미 중앙정보국 CIA 군사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퇴역한 군 장성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건 케인 지명자가 처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하마스는 오늘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오스트리아 이중국적자인 탈 쇼함과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인 아베라 맹기스투를 적십자사에 인계했습니다. 쇼함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아내와 자녀 등 가족과 함께 납치됐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한 달여 만에 풀려났지만 쇼함은 장기간 억류되어 왔습니다. 맹기스투는 2014년 자발적으로 가자지구에 넘어갔다가 억류돼 이날 약 10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 밖에 하마스는 이날 엘리야 코헨과 오메르 벤케르트, 오메르 셈토브 등 이스라엘인 인질을 추가로 풀어줬습니다. 이날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종전에 합의한 이후 일곱 번째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자국 인질 석방을 대가로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602명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흉기 공격이 일어나 스페인 관광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어제 오후 6시경 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시점 손에 피가 묻은 한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게 다가와 곧바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페인 출신의 30대 관광객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리는 곳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일어난 사실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전략폭격기와 정찰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연 이후 북한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더 우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군사적 도발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의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의 한반도 비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보실장은 미국이 가해오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안보 도전에 대한 우리의 해법은 명백하고 일관됐다면서 전략적 위협의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고 강력한 억제력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책임적 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뷰에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인 나눔운동 대표 나승희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미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그중 하나인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원래 꿈이 여기 들어와서 투자 담당관이 되는 거.
아, 진짜?
네. 근데 그 꿈을 잃었어요.
나승희 대표는 세계은행그룹의 산하기관인 국제금융공사에서 23년 동안 일을 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직접 투자를 결정하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결정한 것이 10년 전. 요즘도 나승희 대표는 전 직장을 수시로 드나든다. 직장 후배이자 그녀와 20년째 같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서지연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동유럽이라든지 그 사례가 있으면요. 서브젝을 한 3개 정도 줄여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하시고요. 어떻게 이번 해도 보죠. 어떨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그래도 금년에 지원자들은 또 좀 괜찮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나승희 대표는 은퇴 직후 한인 나눔 운동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됐다. 1997년 북한 돕기를 위해 설립됐지만 그녀가 대표를 맡고 나서 탈북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는
젊은 세대들이 그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학생들이 DC에 와서 그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이 미국 도시에서 2주에서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이런 그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미국 체험 여행과는 거리가 멀다. 워싱턴과 뉴욕의 주요 기관 방문, 전문가 강의, 공개 행사와 토론 등이 주요 일정으로 관광 명소 하나를 돌아봐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제 그 행동화되고 있는 곳이니까 그걸 현장을 가서 이제 보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정성을 들이고 생각을 해서 그 의사당을 만들었는가. 제가 이제 우리 참가자들 오기 전에 한 사람씩 조사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국회의사당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IMF에 대한 조사하고 세계은행에 대한 UN에 대한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방문하기 전에 그 조사해온 친구한테 발표를 시켜요. 한 10분 동안.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지어질 때 배경이 이랬고 뭐 이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하고.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것은 매년 1월. 서류와 면접을 거쳐 결정된 최종 참가자들은 7월 전까지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북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리더십 프로그램이 선례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누가 한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권을 뺏을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자기네 제가 존중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호텔에 이제 투숙을 지켜는 물론 이제 한 방에 이제 몇 명 여러 명 같이 있게 하지만 저는 집에 와서 이거 하는데 만약에 밤사이에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요 근래에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 친구들이 서로 얼마만큼 잘 어울릴까, 화합을 잘 할까, 친구가 빨리 친구 되고 마음을 열고.
탈북민을 돕는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폴란드가 시장 경제로 전환되던 당시 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했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 의지하다 하루아침에 바뀐 세상 때문에 극도의 불안에 내몰린 사람들이었다.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굉장히 우럭부럭하게 생긴 사람이 울먹울먹 하면서 내 일생의 꿈이 우리 부인 데리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내가 마요르카 섬에 한번 휴가 가는 게 내 일생의 꿈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공장이 팔려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로 잘리면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거 전혀 이룰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북한이 이런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북한에 만약에 정부나 지도자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나라가 확 뒤집어졌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젠가는 나이 60 되기 전에 저기 은퇴를 해가지고 어쨌든지 북한에 이제 가서 만약에 그런 날이 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외국 투자자들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조심하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워크숍을 제가 트레이닝 해주고 싶었어요.
그 오랜 꿈을 이룬 것이 한인 나눔 운동의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이었다. 직접 북한에 가지는 못했지만 미래의 꿈을 키우는 탈북민 젊은이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만 9개월. 그중 어느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른 단체들 같으면 따로 직원을 둘 법도 하지만 빠듯한 운영 경비가 늘 문제다.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은 그래도 돈을 찾기가 쉬워요. 자금 찾기가. 근데 저희 프로그램처럼 10년, 15년, 20년 언제 이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 마음의 밭을 처음에 고랑을 만들어주는 이런 아주 장기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정말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몇 명의 사람이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1%에게 나타날지 5%에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겠다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나승희 대표. 아시아의 정치 외교 안보 전략과 경제 문제 등을 연구하는 미국 아시아 정책연구소는 매년 프로그램 일정을 상의하기 위해 1순위로 들리는 곳이다.
I'm hoping that this year, you know, you could do it again.
올해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7월 중순 이후에 휴가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We'll plan something. Well, now that I know about the second half of July.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7월 중순 이후라고 하시니 그땐 피해 보도록 할게요.
That would be wonderful. Yeah.
그럼 너무 좋죠.
이곳에서 일하는 대니얼 엄 변호사는 6년째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해 미국 헌법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다.
So one, through history, they can learn that there's a model.
첫째로 참가자들이 역사를 통해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과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관계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처해 있는 대치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있어요. 이러한 미국의 설립 과정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원칙들을 도출해내고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연습해보게 해요. 자신들이 직접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막연히 그냥 미국 가보니까 좋더라 이걸 말고 미국에 가서 그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상황, 그 헌법이 만들어진 그 배경. 또 거기에 어떤 마찰이 있었는가 헌법에 대한 통일된 국가를 이루는데 그런 그 민주주의 그 체제를 또 새로운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정화되는 정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 기본적인 바탕이 생각의 지식과 생각의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제공해 주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청하기 위해 나승희 대표는 세계은행 재직 시절부터 쌓아올린 인맥을 총동원한다. 미국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부소장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서독 통합의 과정을 직접 지켜본 동구권 전문가다.
My job is really to tell them about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similar situations.
제 역할은 동유럽과 구소련 등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이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체제 전환의 결과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요.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동독과 서독은 서로 교류가 잦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훨씬 더 가까웠어요.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 의한 통일이어야 해요. 관념적이거나 제도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죠. 통일이 성공적이려면 남한과 북한 양쪽을 세심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인 나눔 운동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야말로 그 중심축이 되는 세대인 거죠. 그들은 결코 메꿔질 것 같지 않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간극을 잇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렇게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한데 어울리며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다. 예일대 재학 시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던 이규민 씨는 워싱턴 평화연구소에 근무하며 4년째 참가자들을 돕고 있다.
제가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WLP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런 조지타운이나 여기 워싱턴 DC에 모여서 같이 이런 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아니면은 그 뉴욕의 북창동 순도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아마 네, 좀 되게 흔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서 그냥 그 탈북민 학생들끼리 너무나 잘 어울리고 농담하고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 참가 신청 마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금년은 작년보다 그래도 신청 숫자가 이맘때에 비해서 이맘때쯤으로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나아요.
리더십 프로그램처럼 한인 나눔 운동의 이사회 역시 국적과 문화의 경계가 없다.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며 2014년부터 이사를 맡고 있는 데클런 씨.
Something that's also really special about the WLP is that we're spending time together, we're eating together, we're walking around.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걸어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해요. 작년에 참가자들과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인들이랑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데이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됐죠. 물론 그보다 진지한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To me, the biggest value in this program is that she's combining South Koreans.
제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는 통일을 미리 연습해 본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미국인들,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같이 배우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통일의 축소판이랄까요?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야 이거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저도 또 여행 아직도 여행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아 그럼 이제 아 이거 뭐 한 1년만 더 하고 그냥 나 이제 여행 다니까 그러다가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봐라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야 이거 다음에 공부를 뭐 할 거야 뭐 아 그런 거 할 때면 이런 거 하면 좋지 그런 얘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행운이에요. 제가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한 날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놓고 나승희 대표는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딱 정시에 왔구나. 아예 그냥 오라 그랬지 내가 메시지 보내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별말씀이야.
그냥 오지 왜. 아이고
아 내가 나온 게
그때
97년도니까
만중대밖에 없었다. 망해대승사밖에.
그녀와 오랜 인연이 있는 탈북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탈북 후 미국에 정착해 공부를 마친 뒤 주류사회의 자리를 잡은 이들은 모두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막 끊임없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경쟁하는 사회 살다가 미국에 와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다른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들 보면서 세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이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내가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도 체제도 문화도 다르지만 다름을 넘는 힘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10년째 미래의 통일 세대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는 일을 쉬지 않는 나승희 대표. 그녀에게 희망은 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15년, 20년 후에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내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워싱턴에 가서 3주를 지내면서 그때 강의 듣고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에세이 쓰고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나의 생각의 시작. 아 이런 거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했던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주면은 몇 명이 나와줄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있어주면은 이 일을 하는 보람이 궁극적으로 있지 않겠나.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나승희 대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작가 활동과 함께 물리치료 공부를 시작한 전주영 작가. 미술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인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홍익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초회화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인체에 대한 드로잉을 했는데 정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체에 대한 드로잉이 아니라 정말 실물이 있는, 정말 모델이 앞에 있는 네, 그런 연구적인 그런 분야의 그런 회화예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또 하는지 그게 또 너무 신기했고 너무 또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체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가지면서 인체가 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체의 세상보다도 더 경이스럽다.
그래서 전주영 씨는 사람의 몸, 인체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로 하는데요.
인체는 우리가 말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 와서 제가 배우고 느낀 건데 인체는 뭐가 하나 부족하면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또 보충해서 항상 평행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 인체인데 그 인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정말 또 알아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공부가 없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시대적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작가로 살아가려면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럼 나는 이런 물리치료라는 부분을 내가 공부하면 또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내가 또 관심이 가는 또 인체에 대해서도 또 배울 수 있고 또 그림에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그림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물리치료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올해 졸업 연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30대에 시작한 공부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저의 머리는 참 저 때문에 고생합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 너무 지겹습니다. 정말 어렵죠. 이게 어렵지 않다고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20대에 그 배우려는 욕구하고 그리고 20대 때 그 배움의 길은 그때의 그 어려움과 힘듦은 지금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심하죠. 지금은 나이도 있고 정말 에너지가 소멸돼가는 그런 시점에서의 공부는 정말 아 너무 벅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난을 넘어가야만이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니까 참고 꿋꿋하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전주영 작가를 지치게 하지 않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마 타이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 저 사람이 여기서 그렇지 뭐 저 사람이 삶이 저 사람은 아마 북한에서도 저렇게 살았을 거야. 아마 이런 제가 그런 것들이 가장 저한테 두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새로운 일터나 새로운 장소라든가 그런 데 찾아가면 저의 본심을 드러내기보다는 가식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가식적인 그거를 떠나서 일단 저는 열심히 살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도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가는 길 이런 데 정말 집중하고 과식이 없이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만의 길 이렇게 꿋꿋하게 가고 싶어서 아마 저게 정열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아마 제가 오늘날에 있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전주영 씨는 대학교 졸업 후 물리치료사 일과 함께 자기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림을 꾸준히 그리겠다고 말합니다.
일도 하면서 아무래도 물론 뭐 전문적으로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회사에 종속돼서 뭐 작가의 활동을 뭐 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 작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의사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기계를 깎든 뭐 항공직을 하든 뭐 직업과 기촌에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면에 숨어있는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그 아트적인 그 예술 분야에서의 그런 의지만 있다면 작가 활동은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정착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또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주영 씨. 고향에 돌아가 하고 싶은 일부터 또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 맨해튼에 자리 잡고 있는 사립종합대학입니다. 보통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불리지만 공식 학교 명칭은 뉴욕시 소재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 이름에 뉴욕시에 있는 대학교라고 떡하니 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1746년 뉴저지주에 영국 국왕의 칙령으로 프린스턴 대학교가 설립되니 바로 이웃한 뉴욕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대륙에 있는 여러 주들과 서로 이해가 다른 많은 단체들 간에 프린스턴 대학교 다음에 국왕의 칙령을 받아 세워질 대학을 유치하려고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에 종교를 초월해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국 국교인 성공의 교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학을 유치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뉴욕시가 선정돼 1754년에 영국 국교의 신앙에 뿌리를 둔 킹스 칼리지, 즉 국왕의 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네, 이 킹스 칼리지가 바로 오늘날 컬럼비아 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왕의 대학교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지금도 컬럼비아 대학교의 상징은 영국 국왕의 왕관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킹스 칼리지에서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된 건 미국의 독립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 말입니다.
당시 킹스 칼리지는 미국 독립 전쟁의 여파로 8년간 폐쇄되었다가 1784년에 다시 학교 문을 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공식 명칭이 District of Columbia인 것처럼 컬럼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개척자의 정신의 의미로 독립의 열정이 터높았던 미국 13개 주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킹스칼리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784년 다시 개교하면서 독립의 애국적인 열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흡수하면서 종교기관과의 유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순수 학문만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1767년 미국에서는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 대학원을 설립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종합대학의 틀을 갖추면서 근대화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네요.
1858년에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1864년에 지금의 컬럼비아 공과대학 전신인 미국 최초로 광산학을 다뤘던 광산대학이 개설됐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광물질의 최대 소비국이자 또한 석탄, 아연, 철광, 구리와 같은 광산 자원의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분의 역할을 했던 광산대학의 위상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는 특히 1890년에 세스 로우 박사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단과대학 차원 안에서 개각기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단과대학들을 하나의 종합대학 울타리 안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1891년에는 의과대학, 1893년에는 사범대학이 차례로 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1896년에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아에서 뉴욕시에 소재한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컬럼비아 대학교 학사 정책 한번 알아보죠. 예, 컬럼비아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학사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네, 종합대학에서 학부는 대개 하나인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컬럼비아는 4년제 학부대학이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컬럼비아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인문계열 학부인 컬럼비아 칼리지가 있고요. 둘째, 컬럼비아 칼리지와 별대로 신입생 지원을 받는 컬럼비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학부 과정으로 일반학 대학학부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학 대학학부는 전통적인 대학학부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네요.
네, 일반학 학부 이 단과대학은 대학 재학 중 적어도 1년 이상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학부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요. 파트타임 또한 풀타임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중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대학 환경에서 공부하지만 개인의 사정상 주어진 시간 안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9천 명에 달하는 학부생 가운데 컬럼비아 칼리지의 약 4,600여 명, 컬럼비아 공과대학에 약 1,700명이 재학 중이고요. 일반학 대학 학부에 2,5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컬럼비아 대학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는 독자적인 여자 대학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남녀공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여자 대학교가 있습니다. 1864년에 컬럼비아 대학 10대 총장에 취임한 프렌드릭 버나드 총장은 여성들에게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분의 당대는 성공하지 못하고 1889년 드디어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 여자 대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던 고 버나드 총장의 이름을 기려 학교 이름을 버나드 칼리지라고 했지요. 그 이후 1984년에 남녀 공학으로 전환된 후 버나드 칼리지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독자적인 여자 대학교로 남아서 아이비리그 8개 대학처럼 7개 명문 여자 대학교를 일컫는 세븐 시스터스 칼리지 중에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현재 뉴욕 맨해튼시의 모닝사이드 하이츠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세계의 증권시장의 중심인 월가, 또 젊음의 향연장인 그린치 빌리지 등 다양하고 풍성한 환경은 컬럼비아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뉴욕이 그저 복잡하고 또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질서가 잘 갖춰져 있고 다민족이 함께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융화가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뉴욕 전체가 컬럼비아 강의실이자 실습장이라고 할 정도로 무한한 학습기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컬럼비아 대학교가 여러 차례 적성기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상아탑으로 자리 잡았고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 속에 서로 포용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누리는 명문대학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광대한 자원의 덕이 큽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사 정책, 또 학생들의 생활 모습 등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빌보드 우먼 인 뮤직 그리고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끝으로 남자는 목마르다로 잡아봤습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빌보드라고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중음악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빌보드가 발표하는 순위나 상을 통해서 전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과 인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빌보드가 여성 가수들에게만 주는 빌보드 우먼인 뮤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한국 가수들도 포함됐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빌보드 우먼인 뮤직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 상은 2007년부터 해마다 음악 산업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그리고 경영진한테 주는 상입니다.
네.
올해 수상자 목록에 세계적 인지도를 인정받은 10명의 여성 가수 또는 그룹이 올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적은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인데 미국 국적 가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 이중 국적 가수도 있었습니다.
네. 상도 10개인데요. 이름이 각각 다르죠?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네. 가수하고 상 이름, 대표곡을 짧게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 가수, K-POP 가수로 올해 그룹상에 걸그룹 에스파가 뽑혔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전 세계 무대와 인지도를 장악해서 글로벌 포스 상을 받았습니다.
네.
각각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컨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에스파 4인조 걸그룹입니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세계관 또 AI 아바타 컨셉트를 활용한 독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표곡으로는 블랙 맘바, 넥스 레벨, 세비지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제니, 솔로, You and Me 등을 통해서 강렬한 퍼포먼스 또 패션 감각 선보이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나는 솔로. 다음 달에 솔로 앨범 출시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틴 음악, R&B, 힙합 장르에서는 개성 넘치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앙헬라 아길라르는 돌풍을 일으킨 가수에게 주는 브레이크스루 상을 받았고요. 멕시코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네오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는 에리카 바두, 아이콘상 받았습니다.
네.
에리카 바두는 그래미상을 5번이나 받았는데요. 대표곡으로는 On and On, Bag Lady가 있습니다. 에리카 바두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네.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장르에 영향을 준 가수입니다. 그 밖에도 영향력 있는 가수에게 주는 파워하우스 상에 힙합과 랩 분야로 아주 유명한 그롤릴라, 감성적인 R&B 사운드를 선보이는 무니 롱, 혼다 스테이지의 라이징 스타상, 그러니까 떠오르는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네.
팝과 컨트리, 인디 장르에서도 뭐 여러 다양한 여성 아티스트들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작곡가상을 수상한 그레이시 에이브럼스, 몽환적인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인디 팝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트리 음악에서는 메건 모로니가 전통에 도전하는 음악가에게 주는 룰 브레이커상을 받았고요.
네.
빈티지 팝 사운드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메건 트레이너는 히트곡이 많은 가수에게 주는 히트메이커상 받았습니다.
네.
끝으로 남아공의 신예 가수 틸라가 있는데요.
네.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음악가에게 주는 임팩트상 받았습니다.
네. 와, 이 수상자들의 공연도 열리죠?
예, 3월 29일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이 공연에 대해서 빌보드가 한나 카프 편집장이 떠오르는 스타부터 신인 스타부터 전설적인 아이콘까지 올해 수상자들은 업계에서 선구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들의 뛰어난 업적과 공헌 조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첫 번째 키워드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지난 11일이요.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었는데요.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이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은 지난 2015년 12월에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만든 목적은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해마다 2월 11일 유네스코와 유엔 여성기구가 협력기관 또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여는데요.
네.
해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학 분야 진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 또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어린 소녀부터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또 결국에는 전문 분야로까지 진출하도록 꾸준히 돕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성과를 거둔 여성 과학자 소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활동의 배경이 되는 것이요. 과학 또 기술 분야의 성평등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그 UN의 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이 STEM 분야는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이 STEM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요. 사회적 통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 수학 시험 성적, 남녀 학생 실력이 거의 비슷한데도 과학과 수학은 남학생이 더 잘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네.
여학생들은 STEM 분야에서 덜 알려지고 격려를 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들은 STEM 관련 전공을 선택하거나 관련 직업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이 STEM 분야 고등교육에서 여학생 학위 취득자 전체 35%에 불과합니다.
네.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런 고정관념이 장애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현실은요. 성평등에 도달했다는 나라에서조차도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차별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어서 뭐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달성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유네스코의 설명입니다.
네.
이 분야에서 고위직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26명에 불과한 것도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과학계 성평등에 지난 10년간의 큰 변화는 없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자 중 여성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STEM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 동료 임금의 85%만 받고 있습니다.
네.
연구 자금이 부족해서 논문 게재 기회가 적고 고위직에서의 그 낮은 대표성 등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런 이유로 과학자가 적다면 곧 과학적인 혁신 또 의학적인 발견이 줄어들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도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 의미할 텐데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여성의 과학 분야 진출은 아주 이른 교육, 그러니까 조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전 세계의 소녀들은 과학이 주는 그 무궁무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유네스코가 여성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홍보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여성들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 허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와 프랑스의 화장품 제조회사죠. 로레알이 공동으로 설립한 여성과학계의 대표적 권위를 가진 로레알 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상이 있습니다.
네.
로레알 그룹에 따르면요.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약 130명의 여성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이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7명 나왔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110개국 이상에서 4,100명 이상의 젊은 여성 연구자를 지원했는데요.
네.
또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여성 과학자들 간단하게 이름만 알아볼까요?
예. 자, 노벨상 수상이 시작된 1901년부터 살펴보면요. 노벨 물리학상의 경우에 1903년에 마리 퀴리가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마리아 괴퍼드 메이어가 있고요. 그 후 55년 만인 2018년에 보나 스트릭랜드가 수상을 했고요. 2020년 앤드리아 게즈, 2023년 안 윌리에 이렇게 다섯 명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네. 노벨 화학상 보실까요? 1911년에 마리 퀴리 부인이 있습니다. 이렌 졸리오 퀴리가 있고요. 도러시 호지킨, 아나 요나트 2009년 수상자입니다. 이어서 프랜시스 아널드 2018년, 2022년 캐럴린 베르토치 이렇게 8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1947년에 거티 코리가 받았고요. 그 후로 2023년 카탈린 카리코에 이르기까지 뭐 그래도 비교적 많은 13명의 여성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 남자는 목마르다인데요. 네. 뭐 남자는 심리적으로 여자보다 뭐 인정과 칭찬을 더 원한다는 거 잘 알려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근데 남자가 뭐에 목마르다는 건지 알아볼까요?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면 아,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여성이 남성보다 연애에 더 깊이,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여성 잡지들이 이런 인식을 부추기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심리학 연구를 보면 오히려 남성이 연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훔볼트 대학교,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네덜란드 브리에 대학교 연구진이 5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연애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크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예, 연구에 따르면요. 남성은 연애 관계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많은 건강상의 혜택을 얻고 이별 후에는 여성보다 감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데요. 남성이 연애에 더 의존하는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의 감정 표현 방식 차이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들 3살짜리 남자아이가 다정하고 감성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을 가진 아이보다 호감이 덜 간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부모가 딸에게는 슬픔과 뭐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를 또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반면에 아들은 같은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혼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는 죽을 때까지 세 번 울어야 돼. 이런
이건
얘기.
그 동양적인 한국적인 그렇죠. 그런 마인드라고 네. 생각했는데요.
그러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네. 자 그러면은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연애 관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독일 훔볼트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아이리스 바링 박사는요. 남성은 어릴 때부터 그 취약함을 약한 면을 표현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학습되고요. 이는 어른이 돼서도 계속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성은 친구나 가족보다는 연인한테 감정적 의존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여성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감정적 지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강한 우정, 짙은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이라도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관계에 뭐 일부러라도 시간을 쏟으면 좋겠네요. 네. 자, 감정 표현이 약한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빨리 말하는 영어를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원어민들의 말이 너무 빠르다는 점이죠. 회화 강사들이나 온라인 강좌 진행자들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땐 단어를 줄이고 합치고 혹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be, have, do, to, will 등 중요한 문법적 단어들에 주목하세요. 이런 단어들은 자주 줄여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Do you want to go? Do you want to go를 Do you wanna go?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Do와 to가 스치듯 들리는 거죠. 특히 미국 영어에서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o you wanna go?
가길 원해요? Do you wanna go?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What do you want?
What you gonna do about it?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Bye.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Bye. Leaving now. See you tomorrow.
Bye. I'm leaving now. I'll see you tomorrow. 잘 가요. 난 지금 떠나요. 내일 봐요. I'm leaving now는 I'm leaving now. I am이 M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는 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어떨 땐 원어민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글로 읽을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om will be here soon. Tom은 여기에 곧 올 거예요. 원어민들이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orry, Tom will be here soon.
계속해서 문장 들어보시죠.
My book is on the table.
내 책은 상 위에 있어요. 실생활에서 말할 땐
My book's on the table.
내 책들은 상 위에 있어요.
My books are on the table.
실생활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My books are on the table. My books are on the table.
동사는 여러분이 예상하고 듣지 않는 이상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쓰는 어디, 언제, 왜 이런 단어들도 말할 때 축약됩니다.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In spoken English, the question word is contracted with the verb.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Again, where are the students? Where have they gone?
학생들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말할 때 질문하는 단어는 동사와 축약이 됩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죠.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What you gonna do about it?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식사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라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No, did you? In other words, spoken slowly, did you eat yet? No. Did you?
Did, did는 기능어의 좋은 예입니다. 기능어는 문법의 정보를 줍니다. Did you eat yet? 식사 이미 했어요? 질문에서 did, did는 화자가 과거를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eat, eat는 내용어입니다. 내용어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기능어는 대화에서 알아듣기 힘듭니다. 내용어는 보통 좀 더 정확하고 크게 들리죠. 이렇게 줄어든 문법적 단어들을 한번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귀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아무도 회화 강사들처럼 느리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끝으로 식사 이미 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대화 천천히 또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 did you? In other words, spoken slowly, did you eat yet? No, did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오늘은 빨리 말하는 영어를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요령 살펴봤습니다.